오늘은 기독교 처음 들어올 때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옛날 이야기 같은데 불과 한 100년이 채 되지 않은 말들입니다. 아니, 이야기는 제 삶에 대한 문제는 뭐 3, 40년 전에도 충분히 있었던 문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독교가 처음에 들어올 때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고 해서 기독교인들이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부모에 대해서 효가 없는 종교다. 조상에 대한 제사를 금하는 종교다. 조상에 대해서 예의를 차리지 못하는 종교이라고 많은 핍박들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에서는 조상에 대한 제사를 계속해서 금지하였지만 가톨릭은 조상에 대한 제사를 허용했습니다. 허용한 근거는 조상에 대한 제사는 우상 숭배가 아니라 조상들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것이고 한국 문화이고 유교이기 때문이다 라는 근거를 가지고 허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국 기독교 역사상에서 초기에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참 어려웠습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아버지를 배반하고 조상을 배반하고 죽은 사람에 대한 효를 그만두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집에서 욕을 먹고 상속권도 빼앗기고 때로는 매도 맞기도 하고 때로는 집안에서 죽임을 당하기까지도 합니다. 제사에 대한 문제는 아직도 계속해서 논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슬람 지역에 전도할 때도 비슷한 상황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그 말은 가족들을 배반하고 가족들을 떠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슬람 민족들은 이슬람교를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서로 직장을 얻고 서로 일자리를 얻기 때문에 가족을 끊는다는 것은 내가 일자리를 잃고 또 경제적인 모든 상황을 포기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거지로 살아갈 준비, 고아로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슬람 교도들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됩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기쁘고 평강이 넘치고 소망이 넘쳐야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다른 어려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들 중에서는 저희들이 겪어야 될 주님의 시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들 중에는 겪어야 되지 않은 일들도 겪는 일들이 허다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겪지 않아도 될 어려움을 이라는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겪지 않아야 될 어려움을 겪지 않고 피할 수 있느냐라는 방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하라는 이유가 앞에 그런즉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런즉이 받는 말씀은 1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조심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조심하라는 말씀이라는 것은 자기를 통제하고 자기를 스스로 살피라는 말씀입니다. 우상 숭배를 피하라는 말씀은 스스로 우상을 조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스스로 통제하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우상을 조심하고 스스로 통제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 우리가 스스로를 통제하고 스스로를 조심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라고 지금 고린도전서 10장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스스로 통제하고 스스로 조심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구원을 받아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공급받았고 또한 매일매일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을 때 스스로 조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조상들이 이스라엘 조상들이 심판을 받았고 어려움을 겪었다는 말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이 주님의 보호에 있었는데 주님의 기적을 체험했는데 매일매일 만나의 양식을 공급받았는데 주님을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음행하다가 3,000명이 죽었다고 성경은 저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순간에 있을 때, 주님의 사랑에 넘치는 공급을 받았을 때, 스스로 조심하지 않았고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했을 때 심판을 받았고 어려움을 겪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우상 문제를 통해서도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스스로 통제하여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통제하고 있을 때와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을 때를 우리가 구별해야 우리 스스로 조심하고 우리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통제하지 못할 때가 언제입니까? 먹고 마시고 일어나 뛰어놀 때입니다. 그러면 언제 먹고 마시고 일어나 뛰어놉니까? 편안할 때, 기쁠 때, 모든 일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 때, 먹고 마시고 일어나 뛰어놀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대홍수의 심판이 일어난 이유를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38절,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으니 39절 말씀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달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는 일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면 스스로 조심하지 못합니다. 스스로 통제하지 못합니다. 스스로 조심하거나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스스로 자기를 통제하고 스스로를 조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에 우상이 있는지 우상 숭배를 하는지 물어보면은 대부분 저희들은 우상 숭배 안 합니다. 하나님만 경배합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만약에 질문을 달리해서 스스로 조심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생활을 통제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나름 매일매일 세상의 험난한 세상 속에서 스스로를 조심하고 스스로를 통제한다고 대부분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같은 문제를 같은 질문을 달리해서 물어보면은 대답은 다르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언제 기억하세요? 하루 중에 당신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때가 언제예요? 물어보면은 어떤 사람은 저녁에 기억해요. 아침에 기억해요. 뭐 기도할 때 기도해요. 또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때가 스스로 조심하지 못하고 있는 때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때가 스스로를 조심하고 스스로를 통제하고 있는 때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언제 기억해야 하세요? 라는 그 질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자기 스스로를 조심하지 못하고 있고 자기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통제하고 스스로 조심하는 것을 안다고 해도 그것을 실제로 행하는 것과 행치 않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조심하더라도 조심하게 행동을 해야 합니다. 내가 통제를 하면은 그 통제하는 행동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조심하는 행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점검합니까? 어떻게 내가 조심스러운 행동을 하고 있는지 내가 스스로 통제하고 있는지 그 행동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지 나타내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이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스스로 하던 일을 멈출 수 있으면 그것은 스스로 조심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던 일들을 그만두었는데도 마음에 불편함이 전혀 없고 평안함이 있으면 스스로 조심하고 스스로 통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행동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던 일을 그만두려고 하는데 그 행동을 그만두지 못하면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던 일을 멈추려고 하는데 불안하고 그 일을 멈추지 못하고 평안이 없고 마음이 어떤 소용돌이가 있다면 스스로 조심하고 있지 못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부분에서 제사의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제사를 하는데 제사를 꼭 지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 제사는 우상이 됩니다. 근데 제사를 지내도 되고 지내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마음이 편안하고 그거와 나와 상관없이 기쁨을 누린다면 마음을 통제하고 마음을 조심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데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돈 버는 일을 멈춰보면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일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돈 버는 일을 멈추더라도 평안합니다. 그 일에 불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돈 버는 일을 멈추면은 불안합니다. 돈을 벌어야 한다는 그러한 강박관념 때문에 돈을 벌지 못하면 마음이 불안하고 행동이 불안하고 온 상황들이 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떨리고 있는 상황은 스스로를 조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가 우상인지 아닌 것을 아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에 대한 걱정을 멈추어 봅니다. 자녀에 대한 걱정을 멈췄는데 자녀를 걱정하지 않고 자녀에 대한 마음이 평안하다면 스스로 통제하고 조심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녀에 대한 걱정을 멈췄더니 마음이 불안하고 무슨 행동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의 강박관념들이 생기게 된다면 스스로를 조심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겪지 않아도 될 어려움을 피하는 방법은 스스로를 조심해야 합니다. 스스로를 통제하면은 겪지 않아도 될 어려움을 피하게 되고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겪지 않아야 될 어려움 때문에 고난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은혜 속에 살 수 있도록 축원드립니다. 또 두 번째 겪지 않아야 될 어려움을 피하는 방법 어려운 방법 넘어가는 방법은 고린도전서 10장 15절 말씀입니다.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스스로 판단하라는 그 판단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성찬의 예를 들어서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를 스스로 판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찬에 대한 말씀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16절에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을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요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17절 떡은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모두 한 몸이라는 말입니다. 성찬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피하는 방법, 우상 숭배를 넘어가는 방법을 성찬의 예로 바울은 들었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 같이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것도 또한 우상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 성찬이 떡을 뗄 때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 같이 우상 숭배에서 떡을 서로 나누는 것은 우상의 몸을 서로 참여하는 것과 같다. 성찬할 때 피로 포도주로 나눈 것과 같이 그 포도주를 나누면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 같이 우상 숭배에서 나누는 술자리는 우상 숭배의 피를 같이 참여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몸이 참여하면은 마음도 참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몸이 우리의 육신의 몸을 조심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마음을 조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겪어도 되지 않을 어려움을 피하는 방법은 우리의 몸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피하는, 우리의 몸을 통제하여야 겪어도 되지 않을 어려운 일들을 피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몸이 아픈 것은 마음에 병이 있기 때문에 몸이 아플 수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기능이 저하되고 육신이 그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도 육신이 아프지만은 마음이 병이 들고 마음이 우울해져도 몸이 아프고 몸이 병이 들게 됩니다. 우울병, 우울해지면 디프레션인데 우울해지면은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몸이 뻣뻣해지고 근육이 굳습니다. 소화도 잘 안 되고 그 몸 안에 소화가 되지 못해서 고통스러워합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육신이 뻣뻣해지고 근육이 굳어서 병원에 가면은 아무 육체적인 기능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스트레스 병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근육을 잘 쓰지 못하고 몸이 뻣뻣해져서 한의원에 갑니다. 한의원에 가면은 기와 혈이 막혔다고 해서 기와 혈을 뚫어주는 침을 놓게 됩니다. 그래도 이 몸이 굳어지고 뻣뻣해진 것이 잘 낫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병은 육신의 병이 아니라 마음의 병입니다. 마음이 우울해서 육신적인 병으로 나타나는 병인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몸이 참여하면 마음도 참여하고 마음이 참여하면 몸도 참여하는 그런 서로의 역학관계를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도 육신에 연결이 되어 있고 마음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또 육신과 마음도 우리의 영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허리와 어깨가 아파서 한 6개월 동안의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치료가 학교에서 학생들끼리 상담하는 가운데 허리와 어깨의 요소가 영적인 요인 때문에 온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교회를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떠날 줄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이야기해 주고 말씀으로 미리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떠나니 막상 속상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제가 양육하고 기른 그 성도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떠났다는 그 마음에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교회를 나오면서도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의 미래를 걱정하였습니다. 근데 그 걱정이, 그 영적인 걱정이 허리와 어깨로 아픔을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을 가르치기 위해 영성을 공부하고 있는데도 내 마음속에 너는 왜 영성을 공부하고 있니? 그렇게 훌륭한 영성 있는 사람들이 영성을 가지고 세상을 인도하고 사람들을 세웠는데도 세상은 바뀌지 않았는데 네가 영성을 공부하고 그 영성의 깊이를 안다고 해서 교회가 바뀔 수 있느냐?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근데 내 마음을 성찰하고 관찰할 때 그것은 나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영성이 공부하고 영성이 깊어지고 다른 사람을 세워서 세상을 바뀐다는 결과를 내는 것은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행동이고 하나님의 결단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행동과 결단의 결과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의 욕심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 마음속 깊이 숨어져 있는 그 욕심이 단단하게 숨어져 있었다는 것을 내 마음의 성찰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욕심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마음으로 쫓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쫓아간 그 결과가 떠나온 교회로서부터 온 욕심이 나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내 마음의 욕심으로 이어지고 그 욕심이 이어지니까 내 몸에 허리가 아팠던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으니까 이제 허리는 다 나았다는 믿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허리가 조금씩 아픈 것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과 몸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은 몸과 마음과 서로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육신을 조심하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이 만나고자 하는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주님이 원하는 사람과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과 같이 하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만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 육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가려서 만난다는 것은 그것은 육신을 스스로 조심하거나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사귀는 사람들에 대한 사람을 조심하고 그 영향력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은 어려움, 겪지도 않아야 될 어려움을 피하는 방법, 그 방법은 스스로 섰다고 생각하는 일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스스로 섰다고 생각하는 일을 피하는 방법은 스스로 조심하고 스스로 통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스스로 통제하고 조심하는 행동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교제하는 사람들과 같이 함께 교제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 스스로의 행동을 조심하고 통제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마음과 우리 사람을 통제함으로써 우리 행동을 통제하고 조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써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복이 넘치도록 그리고 원치 않는 어려움을 피하고 넘어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